3. 비유에 대해 더 하신 말씀. 사도들이 너무 비유에 몰두해서 이튿날 저녁 전체가 비유를 더 깊이 토의하는 데 사용됐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날 밤 협의가 시작됐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너희는 항상 그들의 정신과 심성에 적당하도록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지능과 기질을 지닌 대중 앞에 너희가 섰을 때에는 각 계층의 청중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말로 가르칠 수 없겠으나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각 집단 그리고 심지어 각 개인마다 지적 및 영적 천부 재능에 따라서 너희의 비유를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빛을 비추되 지혜롭고 신중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등불을 켤 때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을 등잔 받침 위에 둔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드러내지 말라고 감춰두는 것이 전혀 없으며 또한 끝까지 알려지지 않아야 될 어떤 비밀도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대중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듣는지도 생각하며 또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비유에 관한 이어진 토론,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 대한 계속된 훈육은 다음과 같이 현대용어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 1. 예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꾸며낸 이야기나 우화, 둘 다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비유,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한 비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자연계와 영계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계는 영실체의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그림자라고 자주 언급했다. 2. 예수께서는 히브리 성서에서 서너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육 방법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유를 계속 이용하자 이것은 대체로 새로운 교육 방법이 됐다. 3. 예수께서는 비유의 가치를 사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다음 몇 가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비유는 대단히 다른 수준의 정신과 영들에게 동시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판별력에 도전하고 비평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극하며 적대감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공감하도록 촉진시킨다. 비유는 알려진 것에서 출발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비유는 영적이고 초물질적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 물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을 그 수단으로 동원한다. 비유는 치우치지 않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도록 촉진한다. 비유는 편견을 많이 줄여주고 새 진리를 정신 속에 은혜롭게 넣어주며 개인적으로 붕괴하는 자기 방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모든 것을 이룩한다. 비유의 유사성에 포함된 진리를 거절하는 데는 한 사람의 정직한 판단과 공평한 결정을 직접 무시하는 의식적인 지적 행동이 요구된다. 비유는 듣는 감각을 통해서 사고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비유 형식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으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진리까지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어떤 논쟁이든지 그리고 어떤 전통이나 확립된 권위든지 겉으로 부딪히는 것을 대체로 피하게 한다. 또한 비유는 똑같은 익숙한 광경을 나중에 보게 될 때 그것에서 어떤 진리를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예수께서는 대중을 가르칠 때 점점 더 비유를 사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려고 애썼다. 저녁 수업이 끝날 무렵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 비유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했다. 첫째로, 그 비유는 그때까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다가올 여생동안 자신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예측해 본 것이었다. 둘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도들 및 다른 전국 사자들이 대대로 사역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넌지시 암시한 것이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또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세심한 노력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반박으로서 비유를 사용하는 데 의존했는데 그들은 그가 한 모든 업적이 귀신들과 마귀 두목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자연 현상을 영적 존재나 초자연적 세력들의 직접 산물이라고 여겼으므로 자연에 호소하는 것은 그런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었다. 또한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더 좋은 길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생생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적들이 그를 공격하거나 고소할 근거를 찾을 기회를 줄여주기 때문이었다. 이날 밤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제 내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주겠다.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기 위하여 시험하려고 한다. 하늘나라는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자기 일을 보러 다니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어떻게 돼가는 줄을 알지 못했음에도 그 식물이 열매를 맺었다. 처음에는 싹이 났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결실이 맺혔다. 그런 후에 곡식이 익으면 곧 낫을 대고 추수를 끝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 번 생각했지만 주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덧붙인 이 말씀을 결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